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바울이 되는 그러한 그 바울의 회심 얘기가 써 있습니다. 사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참남한 자들이라고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말 자기의 의의를 갖고 자기의 신조를 갖고 그러한 일을 하던 그러한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 전쟁이라고 그럴까 기독교도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정말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봤는지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그리고 남들을 다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나라끼리 민족끼리 또 종교끼리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약 때부터 분명히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특별하게 그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뜻, 마음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럴까 따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특수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뭔가 심판을 하는 그러한 정말 교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교만하다고도 생각 안 했죠. 그냥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사울이 이제 그 스데반이 죽고 하는 그런 거를 보고 더 의기양양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지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도망을 가서 살게 되고 또 거기 가는 곳곳에서 또 예수를 전하니까 이제 흩어진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려고 그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남녀 물론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제 그 허가증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그 허가를 맞는 그러한 그 사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 신조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나중에 그 바울의 편지나 그런 걸 볼 때도 바울의 원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리고 또 강직한 그리고 열심인 그러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만큼 자기가 열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울,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도 아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도망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니 그리고 소리가 있어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들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임할 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듣게 하시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사람만 듣는 겁니다. 그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집회에 같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성령께서 각기에게 말씀하심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늘로부터 빛이 있고 소리가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고 지금 그러나 사울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사울이 믿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스테반도 하늘 보좌를 보면서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 그 예수와 그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예요. 그런데 사울이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를 죽어 마땅한 자로서 생각하고 그 예수를 죽은 자로 생각했던 사울에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지금 바울이 그냥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서 있으니까 같이 갔던 사람도 같이 섰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래도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일러줄 자가 있으니까 거기 있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사울이 얼만큼 당황했을까, 얼만큼 놀랬을까 하는 거는 아마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부활을 별로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 그 꿰뚫어 아시고 그리고 지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참남한 자로서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이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정말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가 얼만큼 그 혼돈됐을까? 그런데 그가 그 순간부터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장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이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그런 사울. 그 사울이 사흘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때 사흘 길을 가는데 그 사흘 동안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얘기를 해서 순종하여 그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싣고 번제물로 드리러 지금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또 지금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죽이려 했던 그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임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지금 사울이 그 받았던 쇼크, 그 사흘 동안 정말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내적인 어떤 그 쇼크라 그럴까, 혼돈됨, 당황함을 우리는 정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수 없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내 행할 거를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 성령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한그 주님은 이제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처음에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서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라고 불러주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만나주시고 정말 찾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분이 지금 아나니아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셨어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사울도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아나니아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냥 정말 주인님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 하지요.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는 그 주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고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믿게 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했던 건 그냥 막연히 하나님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아나니아가 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나니아가 그 주님이 예수님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예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내가 네가 핍박하는 그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바울이 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당황했나.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 모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로부터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사실이 자기에게 들려진 거거든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그는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신념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 그 신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들도 죽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맞대어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물건 먹으면 반드시 망하리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에 그 귀를 자를 때도 예수님이 그 칼로, 그렇게 하면 칼로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대신 벌 받고 대신 처형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로마 명정들이 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 스스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여 가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어떠한 그 정말 오해 속에서 돌을 맞아도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누누이 예언한 것이요. 우리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이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이,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같이 뭔가 싸우고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들을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을 뭔가 침략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러한 식은 성령의 식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중에 의의 씨를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거지, 우리가 칼을 갖고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없애라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리는 것은 빛과 소금 되고 예수님의 증인들하고 살리는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도 아니하시고, 오직 보내신 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신 그 길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길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삶의 방도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옳아서,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이단이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종교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처결한다는 거는 그건 지금 사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가졌던 정말 이단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 안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물들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세속적이 될까 봐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뭘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초청한 것이고 그것을 전한 것이지, 복음을 전한 것이지,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것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처럼 스테반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능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사는 그 삶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긍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념에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좇아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이 떠지는 그것을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요, 그 만남을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이게 정말 주 안에서 되는 일인가? 라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서로에게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서로를 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 지금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줄 그 사람의 줄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그 만남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걸,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삶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자. 뭐 회의해서 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역사하셔서 뭐 누구 찾아가라 그 음성 듣는 거 많지요. 누구를 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 속에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 지시를 따라 갔더니 진짜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진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이미 예루살렘에서 끼친 자고 또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부터 받아갖고 왔다라는 그런 소문을 지금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당당하게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오히려 받게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거를 계시받았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계시하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고가 우리에게 계시된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착각하고 정말 쉽게 살고 뭐 편히 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안일한 삶, 그리고 내 욕심과 내 꿈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약속하신 것처럼 오해한다면,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가르친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교사요?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자기들의 꿍꿍이 속이 나름대로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기사를 받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내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제 천국에서 높아지고 뭐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고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관심받기예요. 정말 사울이 나중에 이 땅에서 지금 받는 그러한 그 고난은 장차 약속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품에 늘 품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그냥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지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오해받고 돌맞고 무슨 고생하고 그거가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 안에 있다. 하늘이 열려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뭐라고 말하든지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핍박받기로, 미움받기로, 버림받고 죽임당하기로 그냥 계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 내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그 삶,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는 그 삶, 그 삶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미움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떠한 죽임을 당하든지 간에 그거에 비할 바 없는 내 안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잖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실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님의 넘치는 기쁨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지도하실 그 천국을 맛을 보면서 살면 그것이 잔이 넘치나이다죠, 정말. 절대로 나만 가만히 갖고 웅크리고 누릴 수 없고요. 나가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천국을 누리고 그들도 이 즐거움과 이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냥 물밀듯이 강한 거예요. 아픈 자를 보면 낫기를 원하고 슬픈 자를 보면 위로하기를 원하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가엾이 여기는 그 극률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주신 마음인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사울을 설명합니다. 그는 내가 택했다. 뭐를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역할이라는 거는 지금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나가고요. 그리고 임금들 앞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그릇이라고 이미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율법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또그 학식적으로도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임금 앞에서도 그 당당히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라 그럴까? 그거를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일반이었던 그 베드로랑 설교를 할때 다른 사람들이 놀랬어요. 스테반이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말 대꾸를 할 수가 없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얘기를 잘 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울을 통해서 임금들 앞에 보내게 하시고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이 원래 유대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신자로서 열심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복음과 그 유대교의 전통이 무엇이 다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쭉 여행을 다니며 가르치며 오랫동안 그 키워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그는 그 알고 있었고 또그 배움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러한 자기를 봤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오직 은혜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버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친히 찾아주셨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죽기까지 따라오리냐 한 그러한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원함이 아닌 오직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택하심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역사하심을 베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사울도 이제 나중에 바울이 돼서 사역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 의로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것밖에 할수 없었던 그 인간의 한계,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내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너는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사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이제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부르는 얘기가 형제 사울아예요. 벌써 그는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택했다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나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가능한지.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어떤 소문, 그 사람의 지금 현재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경계하고 배관시하고 그리고 형제라고, 지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형제여라고 부르기 쉬운데 그거는 주님이 이어주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내 친구, 내 형제라고 부르기가 쉬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택했으니까 무조건 내 형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근데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했어요. 이때의 사울은 그 누구도 아직 그 사울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내 이름을 전할 자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그냥 그것 하나로 사울에 대해서 형제야 라고 부르십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설명하기를 네가 여기 오는 동안에 만난 그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서 나를 보내었다. 그리고 네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라고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완전히 그냥 메신저 노릇한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을 보내서 무슨 그 편지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 갖다 전해주라고 한 것처럼 지금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말로 전해준 것뿐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한 가지 있어요. 형제. 그것이 아나니아의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그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른 그 한 가지로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그걸로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그 자체를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내가 택했다 하니까, 가라 하니까, 전하라 하니까 가서 그냥 가서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건 사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있는 거요, 형제가 있는 거요, 가족 친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사람의 그 어떤 혈통이나 사람의 어떤 의사나 그러한 그 인위적인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 형제들이거든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라고 접근하며 그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하지요. 안수하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사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가 와서 뭘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눈이 보이게 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그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눈이 보이게 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인위적인 열심으로 그 교회를 핍박할 만큼 그러한 충성된 자였어요. 충성이라는 게 잘못된 주인에게 잘못 충성하면은 완전히 정말 그 악행을 행하고요. 악을 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는데 그 왕이 잘못 판단을 하고 그 왕이 잘못한다면 우리는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그냥 침략을 해서 뭔가를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동참하면 우리는 애국 같지만 그 정의로 따지자면은 우리는 침략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들을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합류화도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율법학자들이나 그러한 그 경건주의자들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되면 이게 지금 얘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셨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겪는 깨달은 거예요. 눈을 떴다 하나 장님 같았던 그러한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장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너희들은 본다 하지만 지금 마땅히 볼바 보지 못하고, 안다 하지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범죄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거를 지금 눈을 뜨게 되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고 의롭다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그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냥 유대인적인 그러한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었다라는 걸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자기 아는 거, 자기 어떤 지식 그런 것을 그냥 다 버리고 다 파하고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만 의존해서 쭉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으로만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말 자기의 소욕, 인간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가 우리 식으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일이라는 걸안 거거든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를 안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 이걸 보면은 저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한나가 그 슬픔 중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엘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가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간구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옛것은 사라지고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울은 음식을 먹었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사는 거는 우리의 몸을 막 자학하고 자해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살리시는 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보양하라 그랬습니다. 자학하고 자해하는 것은 우리가 내 몸이니까 맘대로 먹고 맘대로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하게 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요새는 너무나 세상의 삶이 복잡해지고 바빠져서요, 24시간 불이 켜 있고 하니까 너무나 잠들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므로서 쉼이 부족해서 몸이 항상 그 허덕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학하고 자해하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바빠서 우리의 육체가 실시간이었고 또뭐그 외향적인 외모적인 걸 위해서 다이어트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음식을 조절하고 그럼으로써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보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폭식하고요. 정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는 그러한 것이 내면적인 것이 우리의 식생활에 나타나고 우리의 그삶 속에 모든 것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병으로, 우리의 내면적인 병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생활적으로 매일 습관화되면은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마음의 구름이 걷히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 그는 이제 음식도 먹고 강건해졌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회복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거듭남은 이제 옛 상처에서 그리고 옛 모든 습관에서 그리고 옛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에서 다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그 새로운 삶, 주님이 내 생명이요 나의 길이 되셔서 나의 진리가 되셔서 사는 그 삶은 강건한 삶, 육체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육체를 보양하며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하게 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하게 하시지도 않는데 억지로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실 움직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동기로 아무리 빌어도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정성만 닿으면은 돌도 움직여주고 하늘도 움직여줄 것 같지만, 그릇된 마음의 동기를 갖고 정력으로 구하면 그것은 성령은 움직여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하고 다메섹에서 며칠을 같이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흘 동안 시급을 전폐했었으니까 이제 먹고 기운도 차리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흘 동안을 같이 지내다가 며칠을 같이 지내다가 그리고 즉시 그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가서 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여기 왔는데,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가 지금 예수를 전하다니,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지금 다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거기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사람들이 잘 받아준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바뀐 그 자체에 놀라고 있는데 사울은 오히려 그것을 더 힘을 얻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가 굴복시킨 게 사실 아니죠. 성령이 그를 통해서 굴복시킨 거예요. 이제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굴복시키셔서 그거를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상대방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서 말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저기 테레비를 보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그 뭔가 개그맨처럼 뭐 코미디언처럼 하시는 목사님들 사람들을 다 웃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 집중시켜 가지고 말 이렇게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 목사님들 중에 그 말하는 설교하는 습관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제가 한 저기 30여 년 전에 신영균 목사님이 일본에서 그 집회하실 때 같이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환갑이 지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단에서 팔딱팔딱 뛰시면서 이러는데 제가 저분이 한국 노인이신데 그런데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광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게 정말 점잖은 어른이 누구 앞에서도 안할 거를 복음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하고 계시는 그걸 이루고 볼때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레비를 보면서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소리에 웃고 그 목사님의 얘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만 과연 거기에서 예수님 만날까?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하는 데는 조금 의문시되는 그러한 마음도 생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말에 집중시키는 우리는 그 코미디언 스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뭐를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잘 받아주고 또 그것을 막 웃어주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고 한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 사람들의 당황함을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계기를 삼아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굴복시켰다.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이지 사울의 말재주가 아니고 그의 웅변에 어떠한 놀라운 그러한 그의 지식, 그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아나니아를 볼 때도 양쪽에 서로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만남,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일생을 계속 볼 때도 계속 그가 성령을 좇아 살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해서 자기 육체를 쳤다고 하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기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데에 열심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내면을 복음과 다른 그 어떤 것도 용납지 않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춤을 받으면서 죄를 죄로 토해가면서 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지만 자기 안에는 항상 또 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그러한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죄에 그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는 데에 무엇보다도 예민하고 열심이었던 사람. 그래야지만 예수님 쫓아가는 걸안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대적자로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죽어 장사됐어야 했을 그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자기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임해주신 것을 체험했을 때 그는 자기가 이제껏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다 미워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 그것을 날마다 매일 메고 이제 내가 산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예수를 좇아 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오직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를 바울은 한시도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은 때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것처럼 이것은 싸움입니다. 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 것 아닌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그 앞장선 내 말, 내 감정 내 어떤 잣대, 가치관, 습관, 그런 모든 것을 죄로 깨닫고 버리는 데에 그가 민감했고, 거기에 늘 자기의 그 어떤 신앙의 비춤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섰는지 아닌지 항상 음미하고 점검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울은 아닌지,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자라면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할수록 더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받아줘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제자들이 핍박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거, 핍박받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더 힘을 냈던 것처럼 핍박받아서 흩어진 그 교인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또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사울, 또 아나니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하게 하심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게 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